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5문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요리문답은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율법이 설교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명과 율법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계명 앞에 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그리고 의로움을 더 간절히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매일 대면하면서 우리는 그러하기에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심과 마음의 중압감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거룩한 삶에 대한 성화에 대한 당연한 요구가 모두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무엇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비수같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모든 진리의 깨달음을 피해서 결국 도망을 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과 계명이 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초라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그 발견을 토대로 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안도와 감사를 가지고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진리가 우리의 삶을 정확히 비추어주면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결국 완주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신자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이 개혁주의의 엄격한 신앙에 대해서 결국 저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율법을 오해한 채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 쉽고 편안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동케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오해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인간이 무단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또 힘쓰면 그럼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를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질수록 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여 나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잘 지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직 십자가에 절대적으로 의존된 겸비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율법 앞에서 매일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정밀한 외과 수술 같은 죄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인들은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깨닫게 하는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구약의 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서두는 율법과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 그 일들의 형상 자체가 아니므로 매년 자신의 희생 제물을 계속 바쳐도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자신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바치는 일을 그쳤으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의 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이 하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어떤 존재의 윤곽이 될 뿐 실체는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어떤 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너희를 헐뜯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도 안식일을 장래의 그림자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6절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좋은 일을 등지고 그림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실제하는 존재의 윤곽, 테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자의 형체를 보면서 우리는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실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제 그 밑그림 위에 화려하게 색채를 입혀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완성해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그림자, 밑그림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무관한 책이 아니고 모두가 어떤 뚜렷한 한 주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구약과 신약의 논리가 말씀이 결합되어 있고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제는 무엇이냐? 장래에 좋은 일이 되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하신 귀한 일,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 구약의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글로 써놓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그 많은 성경의 모든 자기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속에서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더 견고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숭고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구약 속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형상은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전까지는 해마다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모든 자들의 그 양심의 죄책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존재해 왔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단번에 모든 자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는 그치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중압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율법에 눌리고 양심이 괴로운 것으로 계속 지루한 신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주는 그 불완전성,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 영원하신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될 뿐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도 눌리고 내일도 눌리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하고 오늘도 참회를 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짓고 또 자신에게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또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패배감에 찌든 패잔병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러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여기면서 세상과 죄와 계속해서 격돌하고 싸우면서 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죄책감에만 시달리면서 구약의 제사 같은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자신에게 끝없이 실망만 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더 높으신 뜻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을 올바로 이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제사가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수소들과 숫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로 만약 지속적인 속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속죄의 제사로도 이 죄책의 문제로부터 단번에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주는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제사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므로 무엇인가 궁극의 답을 기다리면서 그 답을 얻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밑그림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체의 윤곽 정도를 가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번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제물로 드려질 때마다 그것으로 안도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더 좋은 무엇인가 더 완전한 속죄의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이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결국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하기 위한 뜻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그리고 율법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을 해야지 여전히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에 매여서 그것으로 다시 어리석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래서 늘 그게 눌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더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지. 보따리를 다 싸서 나는 다시 복음주의로, 나는 다시 널널한 현세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나, 나는 이제 그런 대로 다시 돌아가서 편하게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답일까요?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가볍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므로, 지극히 형식적인 가벼운 신앙 생활로 일관하는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날마다 율법 아래서 자신을 정죄하고 힘들어하고 도저히 이렇게는 믿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서 결국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 역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 한 결국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사로잡힌 채로 결국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전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이지만 이 시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의 말이 아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내용은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게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의 모든 의식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여러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단순히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 위선에 대해서, 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불법으로 취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그가 왕이라는 이유로 제사를 강행했던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수없이 드리는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엘은 왕권을 잃게 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가 넘어가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짐승의 희생을 통한 제사 제도를 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져 버리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그러므로 궁극의 해법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 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대한 경외와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기꺼운 복종입니다. 마음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덮기 위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거짓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그 결과가 파괴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양이 순식간에 각이 떠지고 분해되어서 그 붉은 피가 제단에 흥건히 적셔져서 그 피가 흘러내릴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인간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오금을 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보기 원하셨던 것이 이 같은 짐승의 처절한 희생의 모습뿐이었을까요? 제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심으로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진실된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정녕 이 같은 형식적인 제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고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온전한 순종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의 그 중심이 그들의 제사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불경의 태도와는 달리 이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시편을 인용해서 그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에서 7절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위해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으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궁극의 온전한 제사를 완전히 새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순환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고 가벼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를 주님의 고백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계획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나에게 큰 손실이 된다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해체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영혼은 나날이 더욱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그 믿음이 뜨거워지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그 뜻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마음이 추호도 없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고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자의 영혼은 더 강팍해지고 더 싸늘하게 식어가고 더 메마르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정론은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 그저 꼭두각시 같은 이런 신앙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완전하게 예정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삶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 모든 것은 기록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절대로 기계적이거나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완벽하게 일치되는 순종의 삶으로 그것을 위한 치열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하기에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는 순종은 자신을 버리는 그 같은 순종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신을 버리신 이 희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예배의 종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견뎌주셔야 되는 불경하고 심히 불손한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의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기뻐하시는 완전한 예배를 아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를, 제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십자가에 그를 매어 달아 그를 이 위대한 죄에 이 위대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면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망의 영벌의 지옥에서 건져내신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도달하고 있느냐?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친척들의 결혼식을 불참하면서 주일에 일을 하는 회사를 거절하면서 주일에 모든 세상 다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와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까지 모두 왜곡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 삼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예배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예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해체시키신 예배였습니다. 순종은 기필코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그 중심이 견고한 자의 마음을 그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십계명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치열한 삶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의 수 없는 희생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자기의 이성을 죽이고 자기의 야망의 지배를 당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인간의 고집과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완전한 예배의 모델로서 바로 자발적 자기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예배를 폐하고 온전한 예배의 전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각이 떠진 제물을 보십시오. 목이 잘려나가고 팔다리가 다 끊어진 채로 내장이 적출되고 모든 살점들이 분해되어서 제단 위에 놓여진 그 제물을 보십시오. 완전히 해체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분해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부위들이 제단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그 피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에게 저항하신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 지셨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 죄와 그 죄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제단 위에 각이 떠진 제물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처럼 자기를 버려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생각과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이 각이 떠져야 되고 남편과 아내에게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자존심, 지체들에게 여전히 속이고 감추고자 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까지 모두 다 해체되고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심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으셨듯이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제물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위에서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과 올림 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쳐집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물의 되심의 가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과 순종이 없는 제사와 예물과 전체의 번제와 속죄가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같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단지 율법을 따라 행위로만 드리는 것일 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기뻐하시는 바도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자신을 드려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결국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비롯한 옛 언약이 모두 폐지되고 이 땅에 대속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완전한 예배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신 것처럼 이제 옛 언약 아래서가 아니라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를 쫓아 다시 그것을 붙들기 위해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롭게 열려진 그 새 언약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그 기쁨과 특권을 누릴 것을 히브리서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어리석은 주장과 내 자존심과 나의 모든 그릇된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부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처럼 자발적 순종과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나를 죽이는 이것이 전제가 된 바로 그 예배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성도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지극히 형식적인 수없이 짐승이 희생되는 그런 무의미한 제사들만 수없이 반복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복종할 의지도 없는 그런 수많은 예배 끝에는 결국 뭐가 기다릴까요? 배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구약의 기계적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구속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없는 것이었기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 그저 제사, 제도로서의 법으로서의 제사였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의 삶으로 인한 거듭 죄를 범함으로 인한 마음의 부담과 양심의 가책을 상쇄하고자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차라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에 따라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제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행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몸을 속죄의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 행하신 그 속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앞당겨서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기록을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칭의와 거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쓰러지고 있고, 여전히 불완전할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께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값으로 살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향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살게 되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예배적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기를 제물 삼아 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죽은 예배가 아니라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산 길을 따라 산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참 예배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우리의 뜻과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한 유일한 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순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를 보십시오. 신자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까? 각이 떠지는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모두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리석은 고집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직장과 내 기업에,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모든 삶의 무대 위에 내가 그렇게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주를 의지하여 굳게 서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들 속에서 찾으시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무슨 느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 느낌을 따라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를 생각합니까? 어? 예수 믿는 게 내 느낌,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보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생애가 그분의 하나님께 드린 그 복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주를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